에베소서 9번 메시지. 만물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두심. 두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두는 것에 대해 더 보기로 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이르기까지 뜻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10절의 시작에 이르기까지로 번역된 헬라어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을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얻기 위하여 뜻하신 것이니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뜻하신 경륜은 때가 찰 때 만물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 때란 곧 만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만세에 이루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 때가 바로 때가 찬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행정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따라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담아 나타낼 사람을 우주의 중심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지만 온 성경을 포함한 말입니다. 사람은 도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람 속에서부터 나타나실 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요 목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에 사망을 가져옴.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천사장의 배역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어떠한 배역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천사들 가운데에서의 배역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중에 하나가 자신에 대항하여 배역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탄의 배역은 마치 검정 페인트를 칠한 것 같아서 핵심적인 대상을 더욱 잘 드러나게 하는 배경이 될 뿐입니다. 창세기에는 사탄이 우주의 중심인 사람 속에 자신을 주입시키기 위해 온 것을 밝힙니다. 사탄이 사람 속에 주입되었을 때 사탄은 사람에게 사망과 어둠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나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올 때 거기에는 사망과 어둠이 있습니다. 이 사망과 어둠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세력이 안에 주입된 사람은 넘어지고 파멸합니다. 머리가 위로 가는 대신 무더기로 전락합니다. 지난번 메시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류를 포함한 온 우주는 사탄이 자기 자신을 사망의 요소로 하나님의 창조에 주입시킴으로써 파멸의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전체에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창조는 사탄으로 인해 사망의 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사람의 몸에 어떤 물질을 주입시키기 위해 몸 전체에 주사를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한 부위에 주사를 놓기만 하면 그 물질이 몸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우주의 중심인 사람에게 그를 주입시킴으로써 사탄의 독소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사망의 세력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생물이든지 죽기만 하면 무더기가 됩니다. 사망의 요소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 퍼져서 파멸에 이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은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파멸은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망과 파멸의 상황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입니다. 사탄이 사망의 요소를 사람 가운데 주입시켜 야기된 파멸은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검정색 배경이 될 뿐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항상 하나님을 앞지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 할 때마다 사탄은 앞서 행동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계시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세워진 성은 사탄이 세운 모조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자신을 사람 속에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위해 경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사람 속에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생명나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원하셨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항상 기꺼이 기다리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항상 서두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서두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이 많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속에 넣기 전에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인 사람 속에 자신을 주입시켜 모든 창조를 파멸케 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나 생명 대신 사망뿐입니다. 사무실이나 공장이나 사업소에나 학교는 물론 소위 교회라 불리우는 곳까지도 그러합니다. 어느 곳을 가나 사망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파멸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속에 넣기 위해 하는 역사의 반대의 배경입니다. 사람이 전쟁터가 됨. 하나님 자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역사하심은 원래의 창조된 사람이 아닌 사탄이 이미 주입된 사람 안에서 역사하려 하심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함께 있으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주 안에서 싸우던 하나님과 사탄은 이제 사람 안에서 싸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전쟁터라는 것을,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내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사망의 요소가 생명의 요소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으며 생명의 요소가 사망의 요소를 정복하고 굴복시켜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항생제 사용을 들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세균과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일 좋은 항생제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날부터 우리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속한 항생제이신 그리스도는 매일매일 세균들을 처치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망의 독소가 주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파멸되어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요소를 가지고 오실 때 우리는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생명을 더 많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대적은 여전히 사망의 요소를 우리 안에 주입시켜 또다시 파멸시키려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는 하늘에 속한 항생제의 주입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일어서서 연결됨. 파멸은 사망의 요소로부터 오는 것이고 일어섬은 생명의 요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망의 요소가 파멸을 일으킬 때 우리 몸의 각 부분은 각기 떨어집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들로 예표되었습니다. 그 뼈들은 죽어서 마를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갈 때 그 뼈들은 살아나고 일어서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어서서 연결되는 것이야말로 실제적으로 한 머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뼈들이 무더기로 쌓여져 각각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뼈들 가운데 생기가 들어갈 때 먼저는 일어서고 다음에는 서로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몸이 되고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머리 아래 있는 것이 뜻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교리로 보지 말고 생명의 체험의 빛 가운데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전에 따로 떨어진 우주적 파멸로 인한 무더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생명의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는 일어섰고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 우리가 깊이 느끼는 것은 우리는 더욱더 일어서고 더욱더 연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망의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의 지체들 속에 사망의 요소를 주입하려고 합니다. 사망의 요소가 어떤 지체들 안에 들어오면 그들은 독을 먹고 그 사망의 독은 또 다른 지체들 속에 퍼집니다. 그러면 이 귀한 지체들은 또다시 무더기로 파멸되어 한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침내는 생명의 요소가 다시 그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생기가 그들 안에 호흡되어 생명의 요소가 들어가면 그들은 다시 일어나 다시 연결되고 한 머리 아래 있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청지기의 직분과 가정의 배열. 사탄의 주입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이 없어지는 것은 그 주입이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에나 배역에는 행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정부에는 행정이 있습니다. 사탄의 주입에는 행정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역사에는 행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스림은 우리의 인간적인 관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1장 10절에 나오는 경륜은 청지기 직분 또는 가정의 배열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이코노미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경륜, 청지기 직분, 가정의 배열이 영원한 행정이 될 것이므로 1장 10절에는 행정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으나 나는 행정보다는 경륜, 청지기 직분, 가정관리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행정부는 경륜이나 청지기 직분이나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은 감미로운 것이요, 청지기 직분에는 친근함이 있습니다. 옛 관습을 볼 때 왕가에는 청지기가 있고 그의 직분은 청지기 직분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직분은 곧 청지기의 봉사를 말합니다. 청지기란 종이 아닌 그 가정과 긴밀히 연결되어서 그 가정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청지기 직분, 그와 같이 가정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최상의 행정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행정이라는 관념에는 이와 같은 친밀함이나 달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가정을 돌봄 같이 감미롭고 청지기의 직분과 같이 친밀한 것입니다. 은혜로서의 하나님의 경륜. 더욱이 청지기 직분에는 경륜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어머니가 매일 식사 때마다 자녀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식탁에 앉을 때 어머니는 그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공급에는 언제나 적절한 통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어머니는 얘야, 그렇게 하면 아침 식사를 주지 않을 테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급 방법은 최상의 통제가 됩니다. 나도 이러한 경우를 나의 손자들에게서 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공급을 통해 할머니는 쉽게 즐겁게 아이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가장 달콤하고 친근한 봉사로서 그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아래 두는 것은 딱딱한 행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달콤하고 친밀하고 즐거운 공급과 봉사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삼일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우리에게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우리 안에 교묘히 주입시켰기 때문에 그의 주입에는 다스림이나 청지기 직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콤하고도 친근한 청지기 직분으로 자기 자신을 택하신 자들 안으로 넣도록 역사하십니다. 바울의 사역은 바로 그러한 청지기 직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경륜의 모델로서 하나님을 그분의 택하신 자들 안에 넣는 은혜의 경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자신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은혜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 안에 생명의 요소를 공급합니다. 생명의 요소가 들어가면 그들은 일어서서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 연결됩니다. 이것이 만물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아래 두는 경륜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의 경륜은 소규모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벨에게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큰 공급이 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에게서는 그러한 경륜의 한 면을 볼 수 있지만 그다지 분명하지는 못합니다. 노아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소규모로 생명 공급이 되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에서 좀 더 큰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모세와 장막에선 행정과 가정의 관리와 치밀한 청지기 직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주 예수로 인한 생명의 경륜을 봅니다. 그분에게는 얼마나 달콤하고 치밀한 청지기 직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을 생명의 공급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이 치밀한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가진 사도들로서 특히 사도 바울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그침없이 공급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달콤하고 치밀한 청지기 직분이었고 하나님의 집에 즐거운 다스림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까지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친밀한 청지기 직분이요 보살핌입니다. 그것은 딱딱한 행정적 다스림이 아닌 달콤한 경륜이요 친밀한 청지기 직분이요 아주 사랑스러운 보살핌입니다. 이러한 사역으로 생명의 요소가 교회 지체들에게 심겨졌습니다. 이와 같이 달콤하고 친밀한 청지기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생명의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요소가 더 많이 공급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일어서게 되고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공급을 받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과 교통하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 연결되기를 자동적으로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머리 아래 두시는 길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의 요소를 넣어주심으로써 우리로 일어서게 하시고 서로서로 연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통치가 아닌 달콤한 경륜이요 친밀한 청지기 직분이요 안락한 보살핌입니다. 이러한 경륜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생명의 요소가 공급되어 그들이 일어서고 몸 안에 연결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